네, 오늘은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의 종과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유로움이라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셔서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이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 28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언약 백성에게 제시하는 그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먼저 그 언약의 주체, 언약의 쌍방이 동등한 체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이 주체들이 동등한 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치우쳐진 언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대 사회의 언약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보편적인 그 계약의 모습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쌍방이 동등한 주체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보통 이 종주권 계약, 이 종주권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의 이 쌍방 주체는 한쪽에는 주군이 있고 또 한쪽에는 봉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군과 이 봉신 간의 계약이 바로 이 종주권 계약인데 당연히 우세한 쪽은 주군입니다. 먼저 이 주군은 봉신들에게 이 충성을 요구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계약에는 봉신들을 위한 이 주군이 봉신들을 향한 이 혜택을 약속합니다. 만약에 충성한다면, 신실히 충성한다면 먹고 살게 해주고 또 그들의 안위와 유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 반대로 당연히 봉신은 이 주군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약에서 이꼭 포함됐던 내용이 바로 첫째로 이 조약에 참여하는 이 주군 측의 신원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반드시 첫 번째 밝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조약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역사적 서문이라고 해서 과거의 주군이 봉신에게 어떠한 역사적 혜택을 베풀었는지에 대한 유익들이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이 이어서 이 주군과 봉신 간에 맺어진 이 언약의 내용들이 열거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이 고대 사회의 보편적인 언약과 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 종주권 언약에서 이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주군의 신원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의 서문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로 이 주군의 신분,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 주군 되시는 하나님의 신분이 나옵니다. 또한 이 구절에는 이 종주권 조약에 나와야 되는 이두 번째 내용인 과거에 주군이 봉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베풀었는지, 즉 역사적 서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군 되시는 하나님이 봉신인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베풀었습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어떤 유익을 베풀었습니까?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이분이 바로 주군인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이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이 조약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맺어진 언약 가운데 이 상벌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언약에는 이 언약을 지켰을 때 찾아오는 이 보상과 또이 언약을 어겼을 때또 감당해야 될 형벌이 선언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에서도 이 언약의 조항들을 잘 이행했을 때는 보상이 있었고 반대로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형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보상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이행했을 때 찾아오는 보상을 축복이라고 표현했고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이 형벌을 저주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신명기 28장 말씀, 그 축복과 이 저주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맺어진 그 언약이 그 요약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이행한다면 뒤이어서 이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이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서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곳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사람과 토지 소산과 가축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소유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두려움도 없고 가난과 궁핍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읽은 13절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듣는 문장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잘 훈련받아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이 되는 통로,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축복의 내용, 보상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이 미래,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이행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이 언급된 뒤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이 형벌, 즉 저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7장 후반부부터 28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분위기가 이 축복의 내용보다는 이 저주의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저주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그 저주의 내용들이 참혹하고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참혹한 그 저주의 모습을 강조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순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저주를 약속했는데 이 저주를 받지 말아라라는 이 하나님의 권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분량에서도 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문체와 분위기 또한 저주의 내용에 더 많은 힘을 들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8장 초반부 이 축복의 내용과 이 병행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히 축복과 이 저주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 가시적인 의미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의미만이 축복과 저주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축복, 보다 더 본질적인 저주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이 복을 그 어떤 세상의 유익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이 저주를 이 세상의 가장 무거운 형벌, 두려운 형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이 무엇이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내용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나타나는데, 신명기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온갖 화려한 말들과 수식어로 이렇게 복의 내용들을 표현하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 본질적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아론의 기도, 아론의 축복 기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복,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 복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우리 민족과 같이 파란만장한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이 삶과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도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이 인사가 결국에는 이 파란만장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역사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들이 구하고자 했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과 시선이 우리와 맞닿고 소유의 넉넉함을 통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그 평강, 그 평안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최고로 무서운 형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기자가 이 17장과 28장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그 저주. 이렇게 참혹하고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까지 제발 좀 피해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 저주의 본질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그 기억나는 악몽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꿈에 예민한 편도 아니고 뭐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루를 뒤숭숭하게 보내거나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가위가 눌렸다고 하나요? 아무튼 뭐 그런 적도 한 번도 없는 꿈에 별로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저에게도 악몽이라고 할수 있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제 아이를 길거리 한복판에서 잃어버린 꿈이었습니다. 어딘지 기억도 잘안 나는데,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이를 찾아서 동분서주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마치 누구 무서운 사람에게 쫓기는 꿈보다 더 악몽이었고 더 무서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꿈에서 깨어서 잠에서 깨보니까 식은땀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꿈에 예민한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아이, 어쩌면 자녀는 절대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절대적인 존재와의 이별, 절대적인 존재와의 이 관계 단절, 이것이 악몽이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가장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하물며 자녀보다도 더 절대적인 존재, 부모보다, 형제지간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인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 이상의 두려움이요, 그 이상의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단절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함과 자비와 단절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익들 가운데 하나를, 단 하나를 그냥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이제 우리가 곧 국내 선교를 가야 될 텐데, 그곳에서 어르신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왜 천국인 것입니까? 왜 천국이 좋은 곳이고, 왜 천국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두려움을 알려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하고 지옥을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천국에 대한 심상을 즐거움, 기쁨, 고통 없음, 화려함, 뭐 황금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사역 같은 것을 할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은 무릎 아프지 않고, 어깨 아프지 않고, 자식 속썩이지 않고, 이것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심상이죠. 반대로 이 지옥에 대한 심상은 어떤 것들이 있죠? 고통, 아픔, 불, 뜨거움, 마귀. 뜨거운데 타 죽지 않고, 고통스러운데 죽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만 우리는 지옥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수련회 때이 철로역정 같은 걸 하면은 뭐 이렇게 천국의 방, 지옥의 방, 뭐 인내의 방,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들 코스가 있는데, 저는 주일학교 수련회 때이 지옥의 방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얼차려 받았습니다. 지옥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엎드려 파차하라 그러고, 뭐 요즘에 그러면은 큰일 나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옥의 방 들어가서 죄 고백하라 그러면은 뭐 죄를 고백했다고 얼차려 받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모른다고 얼차려 받고. 아무튼 지옥의 방에 들어가면은 지옥이 이런 곳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체험 훈련으로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숙하다 보니까 왜 천국이 좋은 곳일까? 지옥은 왜 나쁜 곳일까? 왜 우리는 그토록 천국에 가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왜 천국에 가야 하는 곳이고, 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무릎 아프지 않아서입니까? 허리 아프지 않아서입니까? 바로 그 천국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너무도 좋으신, 너무도 선하신, 너무도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기에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최고의 저주이자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절규하셨던 이유,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하시면서 절규하셨던 그 이유, 그 고통스러워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몸에 박혀진 그 육체적인 데모 때문이 아닙니다. 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단순히 자기 몸에 박힌 그 못보다도, 자기 옆구리에 박힌 그 창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우리를 대신한 그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원한 저주를 안으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힘들고 고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복으로 여기시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유익, 다른 세상의 즐거움과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입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제 매 순간의 계획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우월한 즐거움이고 또 가장 우월한 그 어떤 사람의 조언보다도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흠모할 만한 평안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2017년 이 연말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가장 우월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간 다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이